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눈딱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아하, 아마 무심코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눈 비비면서 날씨에 확인하고 오늘 출근길 차 막히나 지도에 켜보고요.
그렇죠. 아니면 밤새 새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훑어보셨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아침 루틴 속에서만 우리는 이미 수십 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마주쳤다는 거죠.
네, 보통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하면 약간 거대한 슈퍼컴퓨터나 엄청 복잡한 코딩, 아니면 막 영화 속에 나오는 자의식을 가진 로봇, 이런 걸 떠올리기 쉽거든요.
네, 터미네이터 같은 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자료들을 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AI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찾아올 미래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머니 속에서, 거실에서, 주방에서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완벽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입문에 관한 대학교 2주차 강의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요리부터 번역, 건강관리, 여행까지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똑똑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가장 지배받고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방금 아침 루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맞추는 스마트폰 알람조차도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거든요.
알람도 AI인가요?
그럼요. 사용자의 수면 패턴, 뒤척임, 그리고 기상 후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기까지의 시간, 이런 거 계속 학습해요. 그래서 가장 덜 피곤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해내는 딥러닝 기술이 들어간 거죠.
와, 그냥 시간 되면 울리는 게 아니었군요. 환한 쳐다보면 잠금 풀리는 안면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그 뒤에서 얼마나 복잡한 연산이 일어나는지 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건 역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잖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진짜 그래요. 최근 통계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의 무려 80%가 직접 검색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 80%요?
네, 그냥 AI 추천 알고리즘이 띄워준 걸 누른다는 거죠.
그 80%라는 수치가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고도로 정제된 큐레이션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추천 시스템이 결코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정교한 단계가 있죠.
네, 치밀한 5단계를 거쳐 작동하거든요. 첫째는 수집입니다. 사용자가 뭘 클릭하는지, 영상을 어디서 멈추는지, 스킵은 언제 하는지 이런 미세한 행동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요.
내가 잠깐 멈칫한 것까지 다 보는 거네요.
맞아요. 둘째는 이 거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조화합니다. 셋째, AI가 그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분석하죠. 그리고 넷째가 바로 우리가 화면에서 매일 보는 필터링 단계입니다.
수명만 개 중에서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은 걸 걸러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시스템의 핵심인데 바로 피드백입니다.
아, 피드백. 이게 알고리즘을 진짜 똑똑하게 만드는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추천해준 영상을 내가 진짜 눌렀는지 아니면 그냥 넘겼는지 다시 학습해서 다음 추천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이 필터링 단계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 분석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협오 필터링이랑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요.
네. 용어가 살짝 기술적이긴 한데 원리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협오 필터링은 쉽게 말해서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액션 영화 A, B, C를 좋아했는데,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도 ABC를 좋아하고 추가로 D라는 영화까지 재밌게 봤다면 AI는 당신에게도 D를 추천하는 거죠.
완전 이해됐어요. 그럼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요?
이건 사람보다는 아이템 자체의 속성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이탈리아 남부 자전거 여행이었다면 그 영상의 태그, 장르, 분위기를 분석해서 스페인 해안가 자전거 여행 같은 유사한 영상을 딱 띄워주는 거죠.
아, 최근에는 이두 개를 교묘하게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잖아요.
네, 두 개를 섞어서 쓰니까 훨씬 더 정교해지죠.
그래서 가끔 내 머릿속을 읽고 있나 싶어서 섬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유튜브 홈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맨 위에 떠 있는 그 영상이 대체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내 눈앞에 왔는지 역으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겁니다.
아주 좋은 시도네요.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능동적 사용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눈을 돌려서 집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확히는 주방이요. 추천 알고리즘만큼이나 AI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거든요. 주방은 진짜 취부에 확 와닿죠. 사실 퇴근하고 집에 지쳐서 딱 들어왔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계란 두 알에 시들시들한 김치 그리고 두부 반모 땀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예전 같으면 바로 배달앱 켜거나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고 말았겠죠.
네,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셰프 GPT나 슈퍼쿡 같은 AI 레시피 모델들이 요리사 역할을 대신해주니까요.
맞아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냥 치는 거죠. 냉장고에 계란, 김치, 두부밖에 없는데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저녁 메뉴 좀 알려줘. 이렇게요.
그러면 단 몇 초 만에 조리 순서에 양념 비율까지 완벽하게 개선된 레시피가 딱 나오잖아요. 내 요리 실력이나 채식 같은 제약 조건까지 프롬프트 하나로 다 커버가 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술이 그냥 스마트폰 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주방 가전이랑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스마트 냉장고 말씀이시죠?
네, 삼성 비스포크 스마트 냉장고 사례가 자료에 나오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3,000달러가 넘는 고가 라인인데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37가지 이상 식재료를 스스로 인식한대요.
유통기한 다가오면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보내주고요.
네, 게다가 당장 안에 있는 재료로 가능한 레시피도 띄워줍니다. 앞으로는 구글 제미나이 AI가 이 냉장고 32인치 스크린에 아예 통합되어서 요리 과정을 옆에서 코칭해 줄 거라고 하네요.
완벽한 주방 보조네요. 그런데 뭐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AI를 무료 맞춤형 영양사로 활용하는 거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영양사로요?
네, 미국 기준 후 정원 영양사한테 한번 상담받으려면 한 $50에서 $80 정도 들거든요. 근데 AI한테 내 키, 몸무게, 목표 체중 넣고 하루 1800칼로리에 맞춰서 탄단지 비율 4:4:2로 7일치 식단 짜줘. 단, 나는 견과류 알레르기 있고 유당 불내증 있어. 이렇게 입력하면요.
와, 그거 사람 영양사가 하려면 꽤 오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AI는 1초 만에 무료로 고도의 맞춤형 식단표를 쫙 뽑아줍니다.
게다가 스마트워치랑 연동하면 그날 운동량이나 수면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실시간으로 바꿔주기도 하니까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 AI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점들도 나옵니다. 테이스티에서 진행했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기억나시죠?
네, 아주 흥미로웠죠. AI가 짠 레시피랑 실제 인간 셰프가 만든 레시피로 요리 대결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종 승자는 인간 셰프였습니다. 물론 AI가 만든 요리도 영양이나 배합 측면에선 훌륭했고 맛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요리라는 게 단순히 단맛, 짠맛의 분자적 결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맛이라는 게 있죠.
네. 인간 셰프의 요리에는 문화적 뉘앙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미묘한 맛, 그리고 이른바 요리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AI는 효율적인 초안을 짜는 건 잘하지만 깊은 풍미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요리의 영혼이란 말에 참 좋네요. 그리고 이 주방 AI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가 자료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 의료 질환 관련 식단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처럼 식단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들은 절대 AI 식단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AI가 알려주는 칼로리나 나트륨 수치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추정치일 뿐이거든요.
네, 실제 식재료 원산지나 조리법에 따라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질병관리용 식단은 무조건 실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건 슬로이드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죠.
생명과 관련된 건 늘 보수적으로 가야죠. 자, 그럼 건강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깊게 해보고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서 정보의 쟁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영역, 번역과 언어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은 1세대 툴이랑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 클로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강의 자료에 있었죠.
네, 계산기와 수학 교수의 비유요. 이거 진짜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전 번역기들은 진짜 계산기 같았죠. 한국어 넣으면 그냥 1:1 매칭해서 결과값 하나 덜렁 뱉어내고요. 문맥이나 상대방이 누군지는 전혀 상관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AI는 수학 교수 같다는 거죠.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맥락도 설명해주고 내 수준에 맞춰서 뉘앙스까지 세밀하게 조정해주니까요.
이 수학 교수 같은 AI 번역기의 강력함이 5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되는데요. 첫째가 완벽한 문맥 파악입니다. 영어 단어 뱅크가 은행인지 강둑인지 문장 흐름을 보고 정확히 구분하죠.
아, 그리고 두 번째가 톤 조절이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보내는 깍듯한 메일이랑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를 완벽하게 다르게 번역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는 번역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왜 이 상황에선 이 단어가 자연스러운지 알려주고요. 넷째는 문화적 변환입니다. 영화에서 행운을 빌 때 다리 부러져라 하고 브레이크 올레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진짜 다리 부러져라 라고 번역하면 끔찍하죠.
네, AI는 상황에 맞게 한국어 화이팅 해 정도로 치환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채팅 기반의 상호작용이죠.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말투 좀 더 부드럽게 닦아줘 하고 바로 수정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교수님이랑 대화할 때는 결국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완벽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그 PATC 법칙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네, 목적, 퍼포스, 청중, 오디언스, 톤, 문화, 컬처의 네 가지 요소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생이 과제 기한 연장해달라고 교수님한테 이메일 쓴다고 쳐보죠. 여기서 그냥 AI한테 나 과제 늦을 것 같은데 연장 메일 좀 영어로 써줘 이러는 건 진짜 최악의 프롬프트라는 거죠.
완전 건조하고 기계적인 메일이 나올 테니까요. PATC 법칙을 쓰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대학생이고 금요일까지인 과제를 월요일로 연장 요청하고 싶어. 이게 목적이고요. 받을 사람은 규정이 아주 엄격한 노 교수님이야. 이게 청중이죠.
아하, 그럼 톤이랑 문화는요?
톤은 정중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어조여야 해 이렇게 정해주고, 문화는 한국 대학의 엄격한 사제지간 예절을 고려해서 존경심이 잘 드러나는 영어 표현을 써줘라고 꽉 채워서 던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 단순 번역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완벽한 비즈니스 메일이 나오겠네요. 이건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해외 거주자들한테는 완전 생존무기잖아요.
네, 비자 연장 서류 쓸 때나 외국 은행에서 계좌 틀 때 AI가 완벽한 개인 비서이자 통역사가 되어줍니다.
자료 분석하면서 본 슬라이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기 전에, 서류 작성하기 전에, 당황하기 전에 무조건 AI에게 먼저 물어보라. 이 문장 진짜 공감합니다.
무조건 물어보라. 이 습관 하나면 타지 생활이 훨씬 든든해지겠네요.
자, 근데 이 행정 업무나 번역을 넘어서 이제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 헬스케어 분야까지 AI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통계들이 있죠.
네, 최신 언어 모델들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무려 87.2% 정답률을 기록했어요. 실제 의대생 평균이 59%대인 걸 생각하면 경이로운 수준이죠.
게다가 구글의 의료용 AI 에이미는 실제 전문의들이랑 진단 대결을 했는데 32개 기준 중에서 28개나 인간 의사를 이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들으면 와, 이제 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AI한테 진단받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기 딱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화려한 성적표 이면의 통계를 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부정확한 프롬프트를 던지면 진단 정확도가 순식간에 34.5%로 폭락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반에 반토막이 나는 거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AI는 데이터 처리는 천재적이지만 들어온 데이터가 쓰레기면 결과도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AI는 의료 진단을 내릴 법적 권한도 없고 환자 안색이나 호흡 소리를 들을 물리적 능력도 없습니다.
맞아요. 뉴잉글랜드 의학 채널 2025년 사례 보면 진짜 소름 돋잖아요. AI의 환각 현상, 그러니까 틀린 걸 진짜처럼 꾸며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죠.
환자가 두통 증상 설명하다가 어제 산에서 특이하게 생긴 베리를 따먹게 냈는데 이런 불필요한 정도를 슬쩍 끼워 넣은 사건이죠.
인간 의사라면 아, 그 열매는 상관없고요. 목덜미가 뻣뻣하신가요? 이렇게 핵심을 잡았겠죠.
네, 근데 AI는 그 특이한 베리라는 텍스트에 완전히 매몰돼서 긴장성 두통이라는 진짜 맥락은 놓치고 희귀식물 독성 중독이라는 엉뚱한 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오진을 의학 논문까지 인용해서 엄청 자신감 있게 그럴싸하게 사용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일반인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슬라이드에 나온 GPS 비유가 완벽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건강을 위한 GPS요?
네. AI는 현재 위치 알려주고 빠른 길 제안하는 GPS일 뿐이죠.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장애물을 피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 운전자의 몫입니다.
내일 내과를 갈지 응급실을 갈지 가늠해보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할 메모 초안자는 용도로만 써야지 운전대를 완전히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군요.
훌륭한 요약입니다. 해외에서 아플 때 내 증상을 현지 의학용어로 번역해줘. 이 정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모범 사례죠.
무거운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좀 가슴 뛰면 여행 계획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행 준비하다가 짐 빠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이거 몇 초면 끝납니다.
네, 예산 일정 목적지만 잘 던져주면 되죠.
나 예산 200만 원. 7월에 부모님 모시고 4박 5일 방콕 갈 건데 안 더운 실내 위주로 일정표로 정리해줘. 이러면 완벽한 플래너가 되잖아요. 여행도 좀 위기 상황에서도 엄청 유용하고요.
태국 식당 갔는데 땅콩 알레르기 심할 때 유용하죠. 태국어로 저 땅콩 알레르기 심해서 응급실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를 현지 종업원 보여주게 크게 써줘. 이렇게 실시간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권 잃어버렸을 때 대사관 위치나 절차 물어보기도 좋고요.
여기서 팁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AI 도구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네, 실시간 길찾기나 주변 맛집은 구글 지도랑 연동되는 제미나이가 좋고 복잡한 7박 8일 유럽 일정 짜는 건 챗GPT가 낫습니다. 긴 박물관 가이드북 요약이나 호텔 비교 분석은 클로우드가 뛰어나고요.
결국 여러 기술 특징을 알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용자의 기획력이 제일 중요한 시대네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쭉 돌아보면 진짜 우리 일상 그 자체입니다. 생체 리듬 알람, 취향 저격, 컨텐츠 추천, 주방 셰프, 번역 비서, 의료 GPS, 여행 플래너까지. AI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서 매일 작동하는 현실이죠.
네, 하지만 오늘 계속 강조된 핵심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레시피 최종과는 내 입맛에 맞추고 번역이 문화적으로 맞는지 의심하고 최종 의학 판단은 인간 의사에게 맡겨야 하죠. AI는 대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조력자, 코파일럿입니다.
맞습니다. PATEC 원칙에 맞게 얼마나 좋은 프롬프트를 넣느냐가 핵심이었죠.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오늘 대화의 전제는 우리가 AI에게 먼저 질문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우리 생체 데이터나 일상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가 묻기도 전에 먼저 당신 스트레스 높으니까 이 식단 먹고 이 병원 가세요 하고 우리에게 먼저 프롬프트를 던진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그 편리함을 위해서 기꺼이 삶의 결정권을 넘겨주게 될까요? 오늘 배운 프롬프트 팁들 당장 일상에 적용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유튜브 알고리즘부터 역추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당신의 일상이 AI와 함께 더 똑똑해지길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